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이 7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난달 24일 양측 간 합의로 두 차례 연장됐던 일시 교전 중단을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하마스가 작전 중지를 위반했고 이에 더해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며 이에 하마스 테러 조직에 대한 전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휴전 시한을 약 1시간 앞둔 이날 오전 6시경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지역에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자국군 방공부대가 가자지구로부터 발사된 로켓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로켓 발사와 관련해 하마스로부터 즉각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전투 재개와 아울러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로 잡힌 국민의 석방과 하마스 제거, 그리고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주민에게 절대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내무부와 팔레스타인 언론은 휴전이 끝난 뒤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폭격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을 포함한 곳곳을 강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날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하에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8명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에 대한 7번째 맞교환을 진행한 뒤 추가 휴전 연장을 협상 중이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당국에 최근 가자지구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0일 이스라엘 텔라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기자회견을 갖고 가자지구 북부에서 목격했던 대규모 민간인 인명 손실과 주거 이동이 절대 남부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자지구 내 민간인 보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로 이동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과도 회동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아바스 수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극단주의 세력들의 폭력 행위를 비난하는 한편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안보와 자유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바스 수반에게 미국이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24대와 함정 6척이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이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1월 30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주변에서 이같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가운데 젠10과 젠16 전투기 각각 6대와 2대, 윈8 대잠 초계기와 윈9 전자전기 각각 한 대를 포함한 12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거나 타이완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항적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경우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미국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월 30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스스로를 돕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조 부족과 무기 자금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가 회복에 실패하면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을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때가 되면 미국은 어린이들까지 싸움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동맹들로부터 원하는 무기를 제때 지원받지 못한 점 등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격 작전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겨울은 전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올겨울은 전반적으로 전쟁의 새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올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4도 높아져 사상 최고치가 되고 내년에는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할 것입니다. 올해는 온실가스 수준이 역사상 최고이고 지구 온도도 해수면 상승도 남극 해빙 수준도 사상 최고입니다. 세계기상기구 WMO가 발표한 지구기후현황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고요. 로이터통신이 전한 WMO 책임자의 설명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 1.4도 상승. 국제사회가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협약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그 한계치에 가까워진 위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기상기구 보고서는 지구 평균 기온 1.4도로 상승, 1.4도 상승으로 확인된 여러 기상현상을 강조했습니다. 이전의 최저 기록보다 100만 평방미터가 사라진 남극의 빙하, 지난 2년 사이에 약 10%의 빙하가 녹아내린 스위스의 알프스, 삼림의 약 5%를 태운 캐나다의 산불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비롯되는 이 엘니뇨 현상이 이번 겨울을 정점으로 내년 4월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세계 195개 나라의 지도자와 기후학자가 참가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죠. 협약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가난한 나라들의 보상할 기금 조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이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에는 올 한 해를 재조명해보는 연말 특집 순서 마련했습니다.
Israel is at war. We didn't want this war. It was forced upon us in the most brutal and savage way. But though Israel didn't start this war.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2023년 올 한 해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연말 특집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워싱턴 DC는 지금이 12월 1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2월 2일 토요일에 북한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밤 사이에 평안 남도와 황해도 지역으로 5mm 미만의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강은 오전부터 눈 소식이 있고요. 장진과 자강도, 양강도는 오후부터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로 낮 기온은 조금 오르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6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 신의주, 함흥의 아침 최저 7도고요. 원산은 영하 3도, 중강 영하 16도, 청진 영하 13도, 해산은 영하 19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평양이 5도, 개성이 6도, 원산 6도, 함흥 8도, 신의주가 3도고요. 중강의 낮 최고가 영하 2도, 해산은 영하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는 4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다가 오후에 비는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 2.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의 하마스와의 휴전이 끝난 뒤에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가 하루 원유 생산량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신임 대사가 중국에 부임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에 대한 공격 다시 시작했군요.
네, 이스라엘군이 1일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해서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전투 작전을 재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예, 이스라엘군은 또 자국 공군기들이 가자지구의 테러 분자 목표물들을 폭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1일은 두 번째 연장됐던 휴전이 끝나는 날이었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휴전이 이날 오전 7시에 끝났습니다. 언론들은 공습이 재개된 가자 지구 내의 상황을 속속 전하고 있는데요. 가자 남부 칸 유니스에 있는 로이터 통신 기자들은 동쪽 구역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주민들이 더 서쪽에 있는 대피소로 가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북부 가자 시티 인근에서 주택이 공격을 당했고 가자 중심부 인근의 마가지 난민촌에서는 구조대원들이 공습당한 한 대형 건물에 잔해를 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이스라엘군 공격에 사상자가 나왔습니까?
네, 가자 보건당국은 공격이 재개되고 3시간 만에 32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사망자가 100여 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검증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공격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하마스 쪽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하마스의 에자트 알 라시크 정치국원은 자체 웹사이트에 이스라엘이 앞선 50일 동안의 공세에서 얻지 못한 걸 휴전이 끝나고 공세를 재개해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 휴전 협상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에 연료를 반입하는 거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휴전 합의를 위반한 걸로 믿는다고 이를 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측은 휴전이 끝나면 다시 공격할 것이다 여러 차례 경고한 바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휴전 합의로 잠시 전투를 중단하지만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 반드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거듭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일 이스라엘 총리실이 성명을 내놨는데요. 전투 재개와 함께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가 인질 석방, 하마스 제거, 가자지구로부터의 이스라엘 주민에 대한 위협 근절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카타르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왔는데 이 전투가 재개되면서 협상이 더 어려워지겠네요.
네, 카타르 외무부는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휴전이 끝난 뒤에 처음 몇 시간 동안 가자지구에서 계속된 폭격이 중재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가자 내 인도적 재앙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일주 동안 이어진 휴전이 붕괴하고 가자 지구 내 군사작전이 재개된 게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휴전 기간 그 인질과 수감자들이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모두 몇 명이나 풀려났습니까?
네, 로이터 통신은 하마스가 인질로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인 여성과 아이 80명, 그리고 이스라엘 감옥에 있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240명이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외국인 인질 25명이 석방됐는데요. 대부분은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들이었습니다.
네. 자, 며칠 전에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가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뭐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측에 민간인들 우선 보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죠.
맞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하마스와 싸우면서 국제법을 지키고 민간인들을 보호하라고 이스라엘에 요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미국이 계속 지지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지지가 이스라엘이 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하는 걸 요구한다면서 이스라엘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조처를 취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하마스 소탕을 내세워서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해서 사상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고
이런 상황을 의식한 그런 요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분쟁으로 가자지구 안에서 거의 15,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예, 이들 사망자 가운데 약 6,000명이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1,200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가자지구 안에서 이렇게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나오면서 미국 정부도 앞서서 거듭 이스라엘 측의 민간인 보호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스라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 가자 남부와 중부에 사람들이 안전하고 전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하고 정확한 구역을 지정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동으로 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주요 산유국들 원유 생산을 더 줄이기로 합의를 했네요.
네, 오펙 플러스 소속 일부 산유국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하루 원유 생산량을 220만 배럴 추가로 줄이기로 지난달 30일 합의했습니다. 네. 예, 이 오펙 플러스는 기존의 오펙 회원국에다가 러시아 등 비오펙 국가들을 포함한 주요 산유국의 모임입니다.
네, 이 오펙 플러스가 세계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죠.
네, 오펙 플러스 23개 회원국이 세계 원유 생산량의 대략 40%를 차지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오펙 플러스의 움직임이 국제 원유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펙 플러스는 이번에 원유 감산 합의 외에도 브라질의 신규 회원국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브라질은 현재 10대 원유 생산국인데요. 브라질 에너지부 장관은 내년 1월에 오펙 플러스에 합류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원유 감산이라는 게 바로 유가하고 연관이 있죠?
맞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이 주요 산유국들이 합의해서 하루 원유 생산량을 줄이는 겁니다. 오펙은 석유 시장의 안전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유를 추가 감산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합의된 그 추가 감산의 시한이 있습니까?
네,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입니다. 오펙 측은 추가 감산이 끝나면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자발적 감산분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환원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원유 감산을 몇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해왔는데요.
맞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10월에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감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는 1일 생산량을 165만 배럴 추가 감산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결정된 감산량이 모두 365만 배럴에 달하는데요.
네.
예, 이는 하루 세계 원유 수요의 3.6%를 차지하는 겁니다.
네. 나라별로도 그 생산량 줄이는 양이 다르더군요.
네. 오펙 설명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00만 배럴, 이라크가 22만 3천 배럴, 아랍에미리트가 16만 3천 배럴, 카자흐스탄이 8만 2천, 알제리와 오만이 각각 5만 1천, 그리고 4만 2천 배럴 등입니다. 러시아도 50만 배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원유 생산 줄여서 유가가 어느 정도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네, 국제통화기금은 대표적인 산유국인 사우디의 경우 국가 지출 수요를 뒷받침하려면 유가가 배럴당 86달러 수준이 돼야 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유가가 오르는 걸 원합니다.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몇 주 동안에는 배럴당 80달러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버려놓을 일들이 많아서 앞으로 돈이 또 많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사우디 정부가 이 대규모 토목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동시에 국가 경제의 야심찬 개혁을 위해서 자금 조성,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 감축, 또 젊은 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임명한 신임 대사가 중국에 부임을 했다고요?
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주중 신임 대사가 중국에 부임했다고 탈레반 측이 1일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무장정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하고 집권한 지 2년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외국에 공식적으로 외교관을 파견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신임 아프간 주중 대사 누굽니까?
빌랄 카리미 대사입니다. 대사 임명 전에는 탈레반 정부의 대변인으로 활동했고요. 자비훌라 무자히드 수석 대변인과도 함께 일했습니다. 외교 경험은 전혀 없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예, 로이터통신은 카리미 대사가 11월 말에 중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신임 대사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9월에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신임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임인 왕위, 아프간 주재 중국 대사 임기가 끝남에 따라서 자오싱 신임 대사를 임명했는데요. 탈레반 재집권 후에 외국 대사가 새로 파견되는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중국이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중국을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탈레반을 인정하는 나라는 현재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예.
예, 2021년 8월 아프간 수도 카불이 함락될 때 많은 나라들이 외교 공관을 폐쇄하고 외교 인력을 대피시켰는데요.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여전히 대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이 탈레반 집권 전에 이미 부임한 경우로 중국처럼 신임 대사를 파견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탈레반은 지금 외교 관계를 점점 확대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중국은 탈레반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요. 현재 탈레반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처지로 외국 정부의 투자 또 역내 동맹을 모색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카리미 대사는 이날 아프가니스탄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중국의 대아프간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은 좋은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난 2년간 탈레반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집권 후에 탈레반은 다른 나라들과 관계 수립을 모색하면서 외교 공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잘 진행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탈레반 관리들은 종종 공개적으로 해당 공관의 직원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이 폐쇄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주에 인도 주재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이 폐쇄됐습니다. 탈레반을 인정하지 않는 인도 정부의 외교 정책 또 협조 부족에 따른 조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바스 스타니크자이 탈레반 외무차관은 일부 국가들이 정치적인 고려나 미국의 압력 때문에 대사관들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국제사회는 지금 탈레반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네,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들의 교육을 제한합니다. 여성들은 대부분의 직업과 공공장소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요. 여학생들은 6학년부터 학교에 갈 수 없고 대학교 진학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탈레반은 2년 전에 재집권하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엄격한 샤리아법을 적용해서 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유엔 안보리는 탈레반의 인권 탄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하는 등 탈레반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가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인공지능 AI로 만들어진 가짜 정보 등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특수 전담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네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에도 불참하고 대신 후원자들과 송년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아시안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사회적 관심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가 내년 대선을 위한 특수 전담팀 만들고 있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미 CNN 방송이 바이든 대선 캠프가 대선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딥페이크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특수 전담팀을 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죠. 딥페이크.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영어 단어 딥러닝에 페이크를 붙여 만든 합성어인데요. 이 딥러닝은 인공지능 기술의 하나인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뇌로 사고하는 방식으로 컴퓨터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수행하는 심층 학습인데요. 또 페이크는 가짜라는 뜻이니까 이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진짜와 가짜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이미지, 사진이나 영상물 등의 가짜 정보를 뜻합니다.
예. 자, 이 딥페이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주 선거 관리자가 투표가 끝났다라고 알리는 딥페이크 영상이 사회관계망 등에 올리면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네.
혹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시민권자들에게 미국에 와서 불법적으로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가짜 영상이 공개되면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되겠죠. 어느 방식, 어느 내용이든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정보가 선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딥페이크 사진이 실제로 유포된 사례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2016년 대선 직전에 성인 영화 배우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뒤에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으로 뉴욕 맨하튼 지검에 수사를 받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붙잡혀 끌려가거나 수갑을 찬 사진 등이 공개됐는데요. 후에 가짜로 확인됐지만 이미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서 널리 퍼진 후였습니다. 네.
자, 딥페이크가 우려되는 것, 그 영향력이 뭐 단지 한 장의 사진이나 영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딥페이크 정보가 유통되면은 나중에는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네.
가령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되고 논란이 됐는데 그것이 딥페이크였다라고 밝히는 과정이 반복되면 나중에 진짜 영상이나 사진이 나와도 딥페이크다라는 허위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은 결국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바로 이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직접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했는데요. 서명에 앞선 연설에서 딥페이크는 명예를 훼손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기를 저지른다면서 나도 내 딥페이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언제 저렇게 말했지 하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바이든 캠프가 꾸리는 특수전담팀 딥페이크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정보가 대선 과정에서 유포되면 이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특수전담팀의 목적입니다. 캠프 내 변호사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이 전담팀에 합류해서 바이든 캠프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해외에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것에 대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수전담팀은 내년 상반기 실제로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선 캠프 차원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한 법적 대응책 준비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연방 차원의 어떤 통일된 법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치 영역에서의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각 캠프가 개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딥페이크 관련 연방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 바이든 캠프는 기존의 선거관리법이나 저작권법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에 선거에서 이용되는 정치 광고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시민단체 청원을 받아들여서 이를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사회관계망 업체는 자체적으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치 광고에 제한을 두고 있고요.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보유한 메타가 대표적인데요. 메타는 지난달 발표에 앞서 그 앞으로 AI를 사용한 정치 광고에는 AI,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사용해서 생성된 사람의 모습이나 사실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선거나 정치 관련 모든 광고에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네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가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NBC 뉴스 등 미 주요 언론이요 소식통을 이용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있을 공화당의 네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에 있던 1차 토론회부터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비공개 후원자 행사에 참석할 계획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공화당 토론회 일정과 같은 날 공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노조 행사에 참석하고 별도의 유세 현장에서 연설하는 등 공개 활동 일정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비공개 활동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획한 그 후원자 행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지난달 26일 트럼프 캠프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캠프는 이 VIP 행사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 후원하는 사람들은 오는 6일 플로리다 헬렌데일 비치에서 열리는 송년 행사 참가 추첨에서 자동으로 신청된다는 안내 문자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공화당 대선 토론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공화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지지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다른 후보들이 자신을 공격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회로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공화당은 앞으로 남은 토론회 일정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지지율 한번 짚어볼까요?
네, 538가 집계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입니다. 2위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또 3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 12.6% 또 9.5%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대선 후보 4차 토론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다음 주 언제 열립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공개 후원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오는 6일 알라베마 대학에서 열립니다. 디센티스 주지사하고 헤일리 전 대사, 또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가 참가하는데요. 앞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또 공화당 대선 경선의 유일한 흑인 후보였던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중도 하차했고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토론회 참가 기준 중에 하나인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4차 대선 후보 토론회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경선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1월 15일 공화당 아이오와주에서의 첫 코커스가 열리는 건데요.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4차 토론회는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디센티스 주지사와 헤일리 전 대사가 치열한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여전히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30일 아시아계 성인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해서 발표했는데요. 여론조사는 지난해 7월 초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약 7개월에 걸쳐서 실시됐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10명 중에 거의 6명이 자신의 인종이나 민족 때문에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에는 약 2,350만 명의 아시안계 미국인이 있는데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7.1%를 차지하는 겁니다.
네. 자,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합니까?
퓨 리서치 센터는요, 대부분의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인종차별은 단일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닌 여러 가지 중복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외국인 취급을 당하는 것. 두 번째,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범 소수민족으로 비춰지는 것. 세 번째, 인종과 민족으로 겪는 일상적인 차별 등 세 가지가 있다고 퓨솔리선치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안에 대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 언급된 세 가지 형태의 인종차별로 복합적으로 온다는 거죠. 자세하게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응답자 78%는요,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거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으로 가정돼서 외국인 취급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공공장소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거나 이름이 잘못 발음되는 등의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취급을 당한 비율이 이민자와 거의 대등하게 나온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도 아시아계 미국인은 외국인이라는 꼬리표 떼는 게 쉽지 않다는 거네요.
예, 퓨 리서치 센터는요, 많은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시아계 미국인이 성인이 된 후 미국으로 온 이민 온 사람보다 인종차별 경험을 더 많이 겪었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태생과 이민 1.5세대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불쾌한 이름으로 불린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성인이 된 후에 이민 온 1세대는 20%만이 같은 경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퓨 리서치는 그 이후로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거나 비아시안계 친구를 더 많이 두고 있다는 게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모범 소수민족으로 비추어진다. 이거는 아시안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반영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은요,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성공했거나 근면하며 권위주의를 존중하는 등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특히 흑인 및 라틴계 소수민족과 비교되며 다른 인종과 소수민족이 따라야 할 모델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응답자 63%가 모델 소수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여기에는 수학이나 과학에는 뛰어나지만 창의적인 생각에서는 떨어진다는 평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응답자들 사이에서 모범 소수민족에 대한 용어가 낯선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44%였습니다.
네. 자, 아시아계 중에서도 남아시아계 미국인이 겪는 특별한 어떤 인종차별이 있다고요?
네, 남아시아는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등이 포함하는 지역인데요. 이 남아시아계 미국인의 35% 응답자는 2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안 검색대에서 제지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계 미국인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이외에도 무슬림 아시아계 미국인은 다른 종교 집단에 비해서 보안 검색대에서 제지당한 경험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것 말고도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그런 인종차별들도 있군요.
네. 40%의 응답자가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요. 37%는 낯선 사람에게 불쾌한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퓨 리서치는 지난 2021년에도 66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같은 주제에 대해 밀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참가자 대부분이 일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비방, 욕설을 들었다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네. 아시안을 표적으로 한 혐오 범죄 내용도 있습니까?
예, 응답자 32%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작 이후에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위협 혹은 공격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 아시안 혐오 범죄는 코로나가 악화한 2021년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고 2022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안에 대한 이런 차별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1882년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했던 중국인 배척법이 대표적이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계 미국인을 투옥한 사건, 또 9.11 테러 공격 이후 무슬림, 시크교도, 남아시아인에 대한 거부 반응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63%의 응답자는 아시안 인종차별이 그에 걸맞은 충분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국방부의 임무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방부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 조직 정점에는 장관이 있습니다. 현 국방부 수장은 28대 로이드 오스틴 장관입니다. 장관 직속 기관으로는 국방장관실과 감사관실, 그리고 육군부와 해군부, 공군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부서가 있습니다. 부장관이 수장인 국방장관실은 장관이 국방부와 관련해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돕습니다. 국방장관실에는 6명의 차관이 있고 산하부서는 크게 국방기관과 국방부 현장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방기관으로는 국방계약관리국, 국방정보국, 미사일방어국, 국가정찰실 등 모두 19곳이 있습니다. 또 국방부 현장 활동에는 국방미디어 활동, 국방기술정보센터, 국방부 교육활동, 국방부 인적자원활동, 워싱턴 본부 서비스 등 8개 영역이 있습니다.
Assaults on Afghan forces have increased since Saturday's peace deal, but top U.S. military officer General Mark Milley said there's still
다음 군부서로는 해군부와 육군부, 공군부 그리고 합참이 있습니다. 해군부 산하에는 해군과 해병대가 있고 육군부에는 육군이 그리고 공군부는 공군과 우주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에 해군 현역은 약 35만 명, 해병대는 약 18만 명입니다. 육군은 같은 기간 현역이 약 47만 명, 주방위군이 약 34만 명입니다. 또 공군은 현역이 약 32만 명, 그리고 우주군이 8,600명입니다. 합참은 미국 국가안보제도에서 탁월한 군사자문기구입니다. 합참은 의장과 부의장,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우주군 수장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됩니다. 현 합참의장은 공군 출신인 21대 찰스 큐 브라운 주니어 장군입니다. 합참의장은 군 작전을 계획하거나 조율하며 감독하지만 의장이나 합참은 모든 군사작전 실행에 있어 맞는 공식 역할이 없습니다. 합참의장 산하에는 11개 사령부로 구성되는 통합전투사령부가 있습니다. 통합전투사령부에는 지역별로 아프리카, 중부, 유럽, 인도태평양, 북부, 그리고 남부사령부가 있습니다. 또 기능별로는 사이버, 우주, 특수전, 전략, 그리고 수송사령부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방부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에는 올 한 해를 분야별로 다시 조명해보는 연말 특집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2023년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다시 불붙은 화약고 중동.
지난 10월 7일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침투하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동이 다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의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1,4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마스는 또 200여 명을 인질로 가자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가자지구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면서 보복 대응에 나섰고요. 10월 말에는 지상전도 단행했습니다.
Israel is at war. We didn't want this war. It was forced upon us in the most brutal and savage way.
압도적인 화력 속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가자지구에서 14,8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가운데 어린이가 6천여 명, 여성이 4천여 명이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주요 분쟁 지역에서 목숨을 잃은 어린이가 약 3천 명이었는데요. 하지만 가자지구에서는 불과 7주 동안에 배가 넘는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자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도 커져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반드시 하마스를 섬멸하겠다며 목표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휴전이나 협상도 없다면서 초강경 자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22일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인질 50명,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나흘간의 일시 휴전에 전격 합의합니다. 이어 양측은 휴전 종료일인 28일 이틀간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0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풀려난 인질은 약 100명, 이스라엘이 풀어준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21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30일 2차 종료 직전에 하루를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다시 끝모를 무력 충돌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은 또한 그동안 미국의 중재로 어느 정도 가시권에 접근했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움직임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면서 중동 정세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관심,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휴전, 종전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관여해온 러시아 용병단체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가 반란을 일으켜서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의 흐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 시도는 불발에 그쳤고 두 달 후 프리고진 씨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합니다. 이후 바그너 그룹은 존재감을 크게 상실했고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은 여전히 여러 전선에서 일진 일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월에 터진 중동 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미국에서는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I think every ally recognizes that this is a matter not only of doing the right thing, it's a matter of self-interest. Including for the United States.
하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유럽의 안보, 더 나아가서 세계 안보의 중대한 핵심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 이란, 북한 정권과 연대를 강조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로 보폭을 넓히면서 공을 들인 한 해였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핵 위협 강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제조약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비준도 철회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가 하면 일본과 핵무기 폐기 협력 협정도 중단하는 등 핵 사용 위협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동상이몽, 협력 모색 속 갈등 소지도 여전.
올해 미국과 중국 관계는 갈등과 대립이 고조됐다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더 악화했던 양국 관계는 올 2월에 중국의 이른바 정찰 풍선 사건이 터지면서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일로 양국이 조용히 추진했던 걸로 알려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도 취소됐는데요. 이 사건은 몇 달간의 분석 작업 끝에 문재인 정찰 풍선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긴 했지만 중국에 보내진 않은 것 같다는 미국 정부 발표로 일단락됩니다. 더불어 양국의 해빙 분위기도 다시 조성됩니다. 6월에는 블링컨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5년 만에 베이징을 찾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되면서 양국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어 제니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등으로 이어진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의 잇따른 중국 방문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였습니다. 미국은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길 기대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의식한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야 시 주석의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1년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I just met in person with Xi Jinp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 had an open and candid conversation about our intentions and our priorities.
양국의 공통되고 일관된 기조는 상호 공존과 대화와 교류의 중요성입니다. 비록 두 나라가 수시로 마찰하고 대립하며 엇박자를 내면서도 건전한 경쟁과 안정적인 양국 관계가 서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갈등의 불씨가 산재해 있어서 언제든지 재점화할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부상하는 인도태평양, 몸값 올라.
2023년 올 한해는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과 갈등 구도가 보다 선명해진 가운데 미국과 인도태평양 국가 간의 결속 행보 역시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미국은 특히 올해가 다 가기 전인 11월에 APEC 정상회의 주최국이라는 점을 10분 활용해서 역내 국가들을 모두 안방에 불러들여 결속과 협력을 다졌습니다.
And welcome to Camp David. Mr. President, Mr. Prime Minister,
그에 앞서 8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해서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개별적으로도 한국과 일본 정상은 올해 각각 4번이나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과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를 과시했는데요.
Korea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free world. We will actively work.
특히 지난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두 번째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인도의 부상도 눈에 띄게 두드러졌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은 격동의 국제 정세 속에 부상하는 인도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특히 대중국 견제의 대항마로서 인도와의 공조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러시아, 중국, 미국 사이에서 지금 외교적 줄타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인도태평양의 핵심국인 호주의 행보도 눈에 띕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10월 워싱턴을 공식 방문해서 양국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재다짐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여 만에 호주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호주 역시 지금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형국인데요.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국제관계 속에 2024년 새해에는 각국 정부가 과연 어떤 대외정책과 행보를 펼칠지 주목됩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특집.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국제사회 주요 뉴스와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귀가 어둡다, 잘 들리지 않는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it going?
Not bad, but I've been dealing with this persistent tinnitus lately. It's been driving me a bit crazy.
Oh, really? Well, on my end, I should mention that I'm hard of hearing. So if I ever seem like I'm not catching something, that's why.
No worries at all. Thanks for letting me know. My tinnitus can be pretty distracting, too. Sometimes I miss out on bits of conversation, especially in noisy places. I rely on lip reading a lot, and it helps when people face me when they talk.
John이 이명증이 있다고 합니다.
I've been dealing with this persistent tinnitus lately.
최근 끊임없는 이명증을 다루고 있어요.
I have tinnitus. I have ringing in my ears.
나는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명 증상이 있습니다. 이명 증상이 있으면 청력도 좋지 않겠죠? 나는 귀가 어둡습니다.
I'm hard of hearing.
다른 증상이지만 환청이 들린다는 표현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I'm hearing things.
헛것이 보인다.
I'm seeing things.
일상 대화에서 잘못 들었나 봐요. 헛것을 들었나 봐요.
I must be hearing things.
헛것을 봤나 봅니다.
I must be seeing things.
나는 시력이 나빠요.
I have poor eyesight.
나는 시력이 좋아요.
I have good eyesight.
나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I can't see far away things very well.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I can't see near things very well.
자, 귀가 잘 안 들린다.
I'm hard of hearing.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Not bad, but I've been dealing with this persistent tinnitus lately. It's been driving me a bit crazy.
Oh, really? Well, on my end, I should mention that I'm hard of hearing. So if I ever seem like I'm not catching something, that's why.
No worries at all. Thanks for letting me know. My tinnitus can be pretty distracting, too. Sometimes I miss out on bits of conversation, especially in noisy places. I rely on lip reading a lot, and it helps when people face me when they talk.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ve been dealing with this persistent tinnitus lately.
최근 끊임없는 이명증을 상대하고 있어요.
On my end, I should mention that I'm hard of hearing. On my end,
내 쪽에서는
I'm hard of hearing.
나는 귀가 어둡습니다.
My tinnitus can be pretty distracting too.
내 이명증도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I rely on lip reading a lot, and it helps when people face me when they talk. I rely on lip reading a lot.
나는 입술 읽기에 많이 의존합니다.
It helps when people face me when they talk.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얼굴을 내게 마주하면 도움이 됩니다.
I'm hard of hearing.
귀가 잘 안 들린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Not bad, but I've been dealing with this persistent tinnitus lately. It's been driving me a bit crazy.
Oh, really? Well, on my end, I should mention that I'm hard of hearing. So if I ever seem like I'm not catching something, that's why.
No worries at all. Thanks for letting me know. My tinnitus can be pretty distracting, too. Sometimes I miss out on bits of conversation, especially in noisy places. I rely on lip reading a lot, and it helps when people face me when they talk.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hard of hearing.
귀가 잘 안 들립니다.
I have tinnitus.
나는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I have ringing in my ears.
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어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